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40일 특새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장례 가정사역팀 주간 새벽 예배로 예비하신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가정사역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세우신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주변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며 도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둠과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혼, 자살, 마약 등으로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뿐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과 축복을 유통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만나게 하셔서 뉴젠에서 에버그린까지 온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역과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을 도전하는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욕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샘솟듯 솟아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화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셔서 맡겨주신 공동체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며 증거되는 목회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정의 주인 되시며 이 나라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례팀, 가정사역팀 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례팀이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전도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례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사역팀 많이 무너진 가정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데요. 가정사역팀의 또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바울을 싫어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군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 바울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군영 안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 안토니오 요사로 가는 층대에서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곧바로 로마 군 장교, 이 천부장을 설득하여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군중을 부르는 호칭이 특이합니다. 부형이란 영어로 보니까 brothers and fathers, 나의 형제요 아버지라고 유대인 청중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부형들. 얼마나 공손하고 또 친근한 단어입니까? 조금 전까지 선동당해서 씩씩거리던 이 군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간증에는 간증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간증의 3요소란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며 셋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유대인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술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다소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변방 출신이 아니라 수준 높은 대도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바울은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소문이 거짓임을 말하고자 함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라는 표현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여러분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지금의 열정만큼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식인에 머물지 않고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 지식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율법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지하로 숨거나 사방으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달아난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정말 초대교회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헬라의 화려한 문명 교육과 율법에 정통한 행동파 지식인으로서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교회를 핍박할 만큼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의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핍박을 위한 다메섹으로의 여정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하늘의 빛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 바울로 바뀌기 이전에 원래 이름이고 두 번씩 연거푸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강조법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한 분노의 음성이 아닙니다. 뭘 모르고 날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라서 정신없이 물었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평생에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과 배치된 그리스도인들을 징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확신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것이니까 바울은 큰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한동안 정신이 멍했을 것이에요.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참 신기합니다. 바울에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과 함께했던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도 들었지만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가 났다는 정도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외국어 강의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바울만 주님의 소리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울을 지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시키고 주님이 바울과 단둘이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간증의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즉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려서 이 회개한 이들이 한 말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고 빌립보 간수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깨닫자 즉시 뉘우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한 템포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일단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의 로드맵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량에 맞춰서 딱 감당할 만큼만 보여주시고 감당할 만큼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이 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눈먼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영적 스승을 만나러 가는 축복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장소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변한 것입니다. 목적이 변해버렸어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직장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사명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내 영혼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죠. 가정이 바뀌게 되고 직장이 바뀌게 되고 사람을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하늘의 광채로 인해 눈이 멀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행동파 바울이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더듬더듬 남의 손에 이끌려 인도를 받아야 하는 무기력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끌려다니게 되죠. 여태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멋대로 능동적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라.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서 지낸 사흘 동안 어쩌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꺾여져 본 것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눈 감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됩니다. Amazing Grace라는 명곡의 영어 가사에는 Was blind but now I see라는 가사가 나오죠. 과거에는 영적인 일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돼지 사육하는 분에 따르면 돼지는 목뼈가 없다고 합니다. 목뼈에 이 관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땅바닥밖에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언제 보느냐? 어떤 돌멩이 같은 데 걸려서 발랑 뒤집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꼭 돼지같이 살거든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힌 인생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감당 못할 시험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뭘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서 비로소 하늘의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캄캄한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시간, 그래서 3일 내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와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며 죄에는 눈이 닫히고 거룩에는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변화된 아름다운 간증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며 주님을 대적하던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눈을 뜨며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